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를 인내하시며 끝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아직도 세상을 방황하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때론 막막함과 두려움에 현실을 핑계로 이기적인 선택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순전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윤지은 전도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변화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명으로 받들어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밑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못난 죄인들이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족 속에 경계를 치다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랫 베토론과 게세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웻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알라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가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로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에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경계와 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계란 무엇이고 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끝이 끝이지 뭐, 끝이 뭐가 있나? 그냥 거기까지 보이는 게 끝이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끝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제 학창 시절 물리 시간이 기억납니다. 물리 시간에 모든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배웠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자켓은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고 끝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켓도 분자들의 결합이고 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자켓의 끝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배율 현미경으로 보면 자켓의 분자와 공기 중의 분자는 계속 움직이며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물리나 화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이 개념이나 성질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혹시 여기에 물리와 화학의 전문가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여기까지가 물질이다라고 경계 지을 수 없고 그리고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면 이 물질에 대해 개념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닐까. 이는 정확하게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제가 알던 세계가 달리 보이는 혼란을 경험했던 기억입니다. 단단해 보이고 내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던 세계가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세계가 깨지는 또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혼란을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본 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 비슷한 주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한 유명 물리학자가 그에 대해 간단하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끝이란 것은 없습니다. 끝은 오히려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개념이 공감받으면서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작 그 물리학자가 말한 답은 끝은 없다였는데도 말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개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철학적인 개념이며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개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켓과 이 외의 공기는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이를 구분지어야 하며 쓰임이 다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자켓이고 그 다음부터는 공기라는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경계란 있음과 없음의 구분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역할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저 전도사가 갑자기 자켓을 가지고 무슨 분자를 말하더니 또 결론은 철학까지 언급합니다. 이렇게 경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물리 철학 다 떼고서 결국 경계의 중요함은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거기까지 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있는 본질, 중심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요 성경 공부에서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에 경계를 두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이리 자세히 하게 기록했나 싶을 정도로 각 자손이 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서는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지명도 알기 힘들지만 수없이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서 그것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경계가 확실합니다. 적당하게 너는 동쪽에서 살고 너는 서쪽 그 위쪽에서 살아가 아니라 서로의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각 지파의 영역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경계를 확실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 이방 민족과의 경계를 확실하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경계를 명확하게 한 것에 대해 앞에서 생각해 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즉 이스라엘의 명확한 경계는 바로 그들의 본질 때문입니다. 이 성까지가 내 땅이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곳에 기업을 받아 자리 잡은 그들의 본질,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땅 따먹기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땅은 이집트에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 경계를 지음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그들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경계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기왕 경계 짓는 거 아주 크게 멀리 저 멀리 유럽까지 그리고 아래로는 이집트까지 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크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계가 아닙니다. 맘대로 크게 넓히고 싶다고 경계의 선을 무작정 크게 그린다면 정작 본질은 흐려질 것입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중심의 힘이 약해져서 결국은 경계도 흐려지고 다른 것들과 섞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역량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야 아직 군사력도 약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아직 약한 이스라엘이 보호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각 지파별로 세세하게 구획짓고 경계를 세우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기업입니다. 요셉은 장자권을 잃어버린 르우벤을 대신하여 장자의 권리인 두 분깃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장자의 권리를 유다와 요셉이 받았다고 합니다. 유다는 통치권을 가진 실질적인 장자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요셉은 장자의 대표적인 권리인 다른 자손에 비해 두 배를 받는 권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특히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 후손이 더 큰 복을 받았고 더 번성했습니다. 둘 중에서도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창세기 48장에서 나오듯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분열왕국 시절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참 이상합니다.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장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권리를 두 배로 받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복인 듯 하다가도 어떤 이유인지 이것이 아우에게 넘어가기도 하니 진짜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아우임에도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받았고 르우벤도 아버지인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잘못이 있었기에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열애라 하더라도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는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나 싶습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므낫세가 잘못한 것이 없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잘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로 태어난 것도 므낫세가 무엇을 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장자로 태어났고 그저 장자의 권리는 아우인 에브라임에게로 갔을 뿐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왜 억울합니까? 장자의 권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리이며 선택입니다. 그러니 선택당했다고 우쭐할 것도 선택당하지 못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장자이면 장자이기에 겸손해야 하고 아우이면 아우이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의 소유물이 아님에 집중하여 이것이 인간의 본질로서 보호받고 있는 인간으로서 더 누리는 바로 인간의 경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또한 경계를 보여주십니다. 경계를 보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겸손하게 되며 내가 아닌 주권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주권적 섭리로 각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고 경계가 지어졌습니다. 누구는 좋은 땅을 받았고 누구는 넓은 땅을 받았고 누구는 험한 땅을 받았고 누구는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 각자 받은 땅에 따라서 각자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느 지파는 좋은 땅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번성했으나 망해버린 지파로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면 안 좋은 땅을 받았는데 그 후 전화위복하며 반전 성공의 지파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둘째임에도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받은 복과는 반대로 북이스라엘 멸망의 주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르막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막을 내리기도 하며 그들이 받은 그 땅,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 배반, 기쁨, 슬픔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아주 옛날 일이고 우리와 전혀 다른 민족인 아주 약소한 민족의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리한 조건을 가졌으나 오히려 흥하기도 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도 에브라임 같은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으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 배반, 기쁨, 슬픔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량에 따라 믿음에 따라 선을 그으시고 때로는 왜 그렇게 그으셨는지 모르겠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선을 그으셨지만 인간의 연약함만 지적하신다면 그 경계는 우리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감옥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표현 못할 만큼 이 모든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경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배반과 슬픔의 순간까지도 그 경계 안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보호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다입니다. 거기까지 에브라임 자손들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끝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다가 끝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지중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중해를 지나면 대서양도 나오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면 아메리카 대륙도 나옵니다. 바다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다를 끝으로 땅을 나눠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다를 누비던 대륙을 누비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주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께서 마치 소꿉장난 하시듯이 가나안의 좁은 땅 안에서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지중해도 있었고 하나님께는 대서양도 있었지만 이것들로 경계를 지어주기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약하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고 호전적인 민족이 아닌 작은 이스라엘이 그 바다를 끝으로 그 경계까지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었고 그들에게 만들어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하였고 또한 그들이 죄악과 패착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 작은 경계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들의 작지만 인생이 다 들어있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술되어 있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 땅의 경계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지중해를 넘어갔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반대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정말 바다가 끝입니까? 하나님께는 지중해도 있고 대서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중해 동쪽에만 두지 않으시고 전 세계를 흩으셨습니다. 경계는 경계의 역할이 있지만 또한 경계는 넘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끝은 없습니다. 끝은 본질에 가치가 있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제는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연약한 지파를 보호해 주었던 보호막이자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던 판이자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경계는 결코 가두는 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도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질도 있고 갖고 싶은 돈도 경계이며 하다못해 우리 집 평수도 경계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그 안에서 동일한 가치로 움직이게 합니다. 갖고 있는 돈이 적으면 사고 싶어도 명품 가방을 막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질이 내성적이면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평수가 작아도 그 안에서 밥 먹고 잘 수 있지 방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벽을 뚫어 옆집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 경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평수를 넓혀서 이사할 수도 있고 승진해서 연봉이 올라가면 명품 가방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성적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낯도 안 가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잃었잖아. 내가 정말 내성적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힘들었지만 지금은 처음 사람 만나면 내가 먼저 다가가잖아. 이런 스토리 무용담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경계를 두셨지만 그렇다고 그 경계 안에서 안주하는 어린아이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경계를 넘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 경계를 깨면서 나오는 멋진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는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기대와 소망과는 먼 메마른 삶만이 남아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되고 싶은 것도 없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꿈꾸는 것도 없는 말 그대로 뻑뻑한 삶만 남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냅니까? 싸움밖에 안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매일 먹기 살기 위해 일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등등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어느 순간 작아진 우리들, 꿈꾸지 않는 우리들, 기대하지 않는 우리들, 경계를 넘으려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전도, 그건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대학생 선교 동아리에 있을 때나 하는 것이고, 비전, 그건 현실 감각이 없어서 하루 벌어먹고 살기 급급하지 않을 때, 등 따실 때 하는 말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경계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경계는 보호막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다 컸으면 안주하지 말고 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야곱을 이집트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은 이집트에서 그 경계를 넘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한참을 떠돌았으니 원래 이렇게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했을 때 가나안에 정착시키시고 지파별로 땅까지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경계를 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지중해를 넘어 대서양과 아메리카 대륙을 돌고 돌아 태평양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합니까? 너무 오래되어 낡아버린 꿈, 치기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나의 착각으로 결론나버린 비전, 그리고 여전히 견고하여 조금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가족의 전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다시 꿈꾸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소망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경계를 넘어갑시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실 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때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문화적으로 미미했고 아무것도 없이 몸만 나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그 땅에 살면서 자신들의 색깔과 문화가 확실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물감도 진한 물감과 아무 색도 없는 물을 섞으면 진한 물감 색만 되는 것처럼 강한 가나안 민족의 색깔을 이스라엘은 이겨낼 역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시며 이스라엘을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분리시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쌓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나오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고 곳곳에 섞인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게 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니 경계도 무너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끝이 바로 서려면,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을 만큼 성장하려면 먼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계를 넘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계를 두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안을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때로 원망도 하고 불순종도 하며 아이같이 굴었지만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소망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